호세아서에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에 대한 호세아 선지자의 거듭된 책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상 숭배 죄를 책망하는 것은 구약 선지자들의 공통된 특징입니다. 이처럼 구약의 선지자들이 선민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 숭배 죄를 강조하여 책망하는 것은 우상 숭배를 제외한 다른 죄들은 대개 하나님의 말씀에 일부에 대한 불순종을 의미하지만 우상 숭배는 우주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신성과 주권을 모독하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상 숭배는 단지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하는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가장 근원적인 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선지자들은 그 어떤 죄보다도 우상 숭배 죄를 거듭 경계하며 우상 숭배에서 떠나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13장은 전장들과 같이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죄를 계속 책망하며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상 숭배입니다. 1절과 2절에서 바알을 섬기고 자기를 위하여 은으로 우상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둘째는 교만입니다. 자기를 높이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풍성하게 해주셨으나 배가 부르니 여호와를 잊은 교만의 죄악입니다. 1절과 6절 말씀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반한 죄입니다. 9절은 이스라엘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패망하였다고 하였으며 16절에서는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호세아는 3절에서 이스라엘이 섬기는 우상과 이스라엘의 운명을 아침 구름, 해가 뜨면 사라지고 마는 아침 이슬,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굴뚝에서 흩날리는 연기로 비유합니다. 이것들은 덧없으며 순식간에 사라지고 마는 것들로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로 인한 종말이 어떠한지를 생생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사자, 표범, 새끼 잃은 곰 등으로 7, 8절에서 비유되고 있습니다.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짐승들 가운데서도 포악한 맹수로 비유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것인지를 나타내기에 충분합니다. 이것은 맹수에게 잡히면 잔인하게 찢겨 죽음을 면치 못하는 것처럼 범죄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손안에 있는 이스라엘도 멸망을 면할 수가 없음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스라엘이 당할 고통은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과도 같이 극심한 고통이 될 것이라고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심판의 대상이 된 북이스라엘이 행한 가장 어리석은 행위는 그들의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그들의 구원자 되신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들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잊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반한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당할 심판은 멸망뿐임이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호세아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 모두 그 이름의 뜻은 같습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구원자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호세아서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자기의 신으로 섬기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지만 호세아서의 궁극적인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만약 호세아서가 심판의 메시지로 끝나버린다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호세아의 이름이 무색하게 될 것입니다. 호세아서는 심판 중에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을 잊고 대적하고 배반하여 패망의 길로 가는 북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계속하여 회개하여 구원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촉구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내 거역하였으며 멸망을 피할 길이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죄악을 하나도 잊지 않으시고 그 죄악을 근거로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실 것을 12절에서 호세아는 말합니다.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NIV 영어성경에서는 에브라임의 불의는 모두 저장해 놓으셨고 죄는 다 기록으로 남겨 놓으셨다는 뜻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에브라임이 이제 돌이켜 회개할 기회가 없으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심판의 두려운 경고가 본문 7절 8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꺼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마지막 16절에서 선언하신 하나님의 심판은 더욱 두렵습니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하나님을 떠난 우상 숭배와 교만과 배반의 죄는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는 기록되어 있는 죄입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우리 죄를 심판대 앞에서 보여준다면 기록된 죄에서 심판을 면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죄가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미가서 7장 19절에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라고 한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죄악은 하나님께서 기억도 하지 않으시려고 발로 밟아 버리셨으며 죄는 깊은 바다에 던져서 찾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의 불의와 죄의 기록을 덮어 깨끗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에브라임이 주도하는 북이스라엘이 비록 택한 백성일지라도 범죄한 사실에 대해서는 엄중히 심판하셨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의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은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1절은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열두 지파 중에서 열 지파가 북이스라엘에 속했고 그 중심에는 북왕국의 창건자 여로보암 왕과 가나안 정복 전쟁을 영도한 여호수아가 속한 에브라임 지파가 있었습니다. 사사기를 보면 에브라임 족속은 모든 지파 가운데서 지도자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말 한마디만 하면 사람들이 두려워 떨 정도로 에브라임 지파의 말은 권세와 힘이 있었습니다. 에브라임은 요셉의 둘째 아들로서 장자는 므낫세이며 야곱의 손자입니다. 창세기 48장에서 야곱이 죽을 때가 되어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할 때 장자인 므낫세에게 오른손을 얹어야 하였지만 므낫세에게 왼손을 얹고 둘째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어 축복합니다. 그래서 둘째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이 돌아갔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 지파를 선택하셔서 다른 모든 지파보다 더 높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권세와 부와 영광을 누리는 것이 자신들의 노력의 결과로 알고 교만해졌습니다.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우상을 숭배했으니 북이스라엘을 세운 여로보암 1세 왕 때에는 금송아지 신상을 섬겼으며 아합왕 때에는 바알을 섬겼습니다. 1절에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니라고 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권세를 잡고 번성하여 부유해지자 스스로 높아져 교만해졌습니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며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우상입니다. 그들의 교만은 자신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 지파라는 점을 이용하여 이스라엘을 바알 숭배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배부르고 풍족하면 교만해지고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니 그 헛헛한 마음을 채워줄 우상을 찾기 마련인 것입니다. 바알은 가나안 족속의 우상으로 풍요와 번성을 비는 신으로서 여로보암 1세가 베델과 단에 세운 금송아지 우상과 함께 이스라엘이 섬긴 우상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의 왕은 여로보암 2세로서 이때 북왕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장 번영을 누리던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은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을 배반하여 주인이라는 뜻을 가진 바알의 이름을 부르며 제물을 바쳐 섬겼던 것입니다. 호세아는 그들이 바로 이 바알로 인해 범죄함으로 이미 망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마지막에 망하였거늘 이라고 한 말씀에서 망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무트는 죽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북이스라엘이 높여드려야 할 하나님 대신 자신을 높이며 우상을 숭배함으로써 영적으로 이미 죽어있는 상태임을 나타낸 것입니다.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교만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교만은 우리를 망하게 하며 우리를 죽게 합니다. 호세아는 1절에서 북이스라엘이 바알 숭배로 인하여 육적으로는 살아있으나 영적으로는 이미 죽어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우상을 만들면서 숭배하는 죄악을 거듭 반복하고 있다는 내용이 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자기를 위하여라는 말은 모든 우상은 다 그 근원이 이기적인 인간의 마음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상은 인간의 이기적인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때문에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또한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라고 한 것은 우상이 인간의 재주와 지혜로 만들어진 물체일 뿐이라는 말로서 우상의 허구성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곳에 낭비했습니다. 호세아 2장 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다라고 했습니다. 우상 숭배는 궁극적으로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적인 것은 모두 우상입니다. 3절은 이러므로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이러므로는 앞에 원인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자기를 높이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고 하였습니다. 모두가 허무한 것들입니다. 아침 구름이나 쉽게 사라지는 이슬은 잠시 잠깐 눈에 보이나 곧 사라지고 마는 것들입니다. 이와 같이 범죄한 이스라엘은 그들이 잠깐 번영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침 이슬처럼 쉽게 없어지고 말 것이며 우상에 대한 그들의 기대도 그렇게 허망하게 될 것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타작마당에서 알곡은 키 안으로 모여져서 곳간에 쌓이고 쭉정이는 바람에 날려버립니다.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태워질 것을 상징합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상 숭배자의 결국은 무서운 심판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지 않고 자기를 위하는 모든 것의 결국은 다 이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의 삶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그들의 하나님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래전부터 변함없는 사랑과 자비와 긍휼로 그들을 보호하셨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는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내 하나님 여호와였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한 것도 그들이 진정으로 섬겨야 할 대상도 우상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 나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구하여 내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이 곧 그들이 구속함을 입은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망각하고 우상을 숭배했던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를 포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치십니다. 즉 하나님은 그들이 스스로 만든 우상은 절대로 구원의 능력이 없는 존재이므로 참된 구원의 근원이신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도록 촉구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며 참된 구원의 길도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학대를 당하며 종노릇 하고 있을 때 그들에게는 내일도 없고 소망도 없었습니다. 그때 그들의 고통으로 인한 탄식과 부르짖음을 들으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고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여기며 섬겼으니 이스라엘의 죄는 배은망덕한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과거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셨듯이 오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구원 또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처럼 악하고 패역하여 결국은 멸망뿐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죽음이 아닌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약속되었습니까? 이러한 일을 가능케 하신 유일하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본래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고자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우리의 죄를 사하셨으며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것입니다. 참된 구원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외에도 우리에게 구원자가 있고 나를 도울 자가 있다고 생각하는 데서 우상을 만들고 그로 인해 패망을 당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부터 8절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40년 광야 생활을 동안 입은 옷이 헤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습니다. 매일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를 돌보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런데 6절은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들어간 후에는 부강하고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셨습니다. 풍성한 축복을 누렸고 배불렀음에도 그것이 자신들의 능력인 양 착각하면서 교만에 빠졌습니다. 그 교만은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데까지 이르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부요함은 복된 일이지만은 그 풍요로움으로 인해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그 풍요로움이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은혜 받은 후에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라는 말처럼 부유하든 가난하든 한결같은 믿음의 삶, 변질되지 않는 순전한 삶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며 믿음을 굳건하게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시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고 스스로 교만하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7절,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냐?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꺼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고 했습니다. 배은망덕한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매우 크고 두려우며 철저할 것임을 나타내기 위해 하나님 자신을 사자,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새끼 잃은 곰, 암사자 등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할 아수르 군대의 포악성과 잔인성을 암시합니다. 암사자에게 삼킬 것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을 완전한 멸망의 상태로 만들 것이라는 것으로서 이는 역사적으로 아수르에 의한 이스라엘의 멸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무자비하고 냉혹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교만과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죄는 이처럼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면 그 누구도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대적하였습니다. 9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이스라엘의 멸망은 자기들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입니다. 10절, 11절은 이런 이스라엘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왕과 지도자가 그들의 도움이 될 것으로 알고 하나님께 왕과 지도자를 요구하면서도 그들의 영원한 도움과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은 배반했습니다. 왕을 요구할 때도 하나님은 기뻐서 허락한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 선지자 시절에 하나님이 왕이신데 또 무슨 왕이 필요하냐고 하셨습니다. 본문 11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분노하시면서 그들에게 왕을 주시고 진노하심으로 패하셨습니다. 왕을 요구할 때부터 이스라엘은 계속 하나님을 멀리하여 12절에서는 그들의 죄가 저장되었다고 했습니다. 결국 그들의 죄로 인해 이스라엘에게 심판의 고통이 다가왔습니다. 13절입니다.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이스라엘에게 임한 심판의 고통을 마치 해산하는 여인이 겪는 고통과 같다고 했습니다. 산고는 생명을 순산하고자 하는 여인이 피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러나 생명이 태어나면 새로 얻은 새 생명으로 인하여 오히려 큰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즉시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은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도 징계 후에 찾아올 하나님의 크신 축복으로 인해 오히려 큰 기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호세아는 이스라엘을 향해 지혜 없는 자식이라고 하였습니다. 태아가 태어나기를 지체하면은 예전 성경에서는 이것을 산문에서 지체할 것이 아니니라고 더 분명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산문에서 지체하면은 모자가 함께 다 죽을 수밖에 없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의 외침을 듣고도 즉시 회개하지 아니하고 지체함으로써 멸망받을 수밖에 없음을 탄식한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와 같이 지혜 없고 어리석은 이스라엘과 같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살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혜 없는 어리석은 자식이라서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에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우상 숭배와 교만과 배반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이제 회개하면 되는데 회개하지 않아서 이와 같은 고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하면 어떻게 하겠다고 하셨습니까? 14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징계 뒤에 있을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약속입니다. 속량은 값을 주고 사는 것이고 구속은 중보자로 인해 해방과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속량과 구속은 1차적으로는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의 해방을 말하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택한 모든 남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형벌을 자초한 이스라엘에게 벌을 주어서 그들을 멸망시키고 죄값을 받게 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너희가 나 하나님을 떠나서는 생명도 은혜도 구원도 없는 비참한 인생임을 알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들을 사랑하고 계명을 주시고 순종을 요구하시는 분이 왜 그리 하시는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이지 죄값으로 사망에 그들을 내어주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올과 사망의 권세를 멸하실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이는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멸하실 것을 예언하신 것이며 아수르가 역사적으로 바벨론의 멸망함으로 성취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성취되었으며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바울은 부활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 말씀에서 본문 호세아 13장 14절 말씀을 인용하여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선언했습니다. 사망에서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였습니다. 성도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바울과 같이 사망의 권세 앞에서도 승리를 선언할 수 있는 자가 성도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망의 권세조차도 굴복시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을 받아 누리는 자로 악한 세상을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자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셨으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죽음에 멸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구원하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의 구속주로 보내신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만을 굳게 붙드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